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응해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재산통제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새롭게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은 정성수 노동상, 김강진 대외건설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을 비롯해 중국 세냥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구승석과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김민철 등 모두 7명입니다. 또 기관으로는 철연 해외건설회사와 북한 대외건설국,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 3곳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용의자 4명의 사건 당시 행적이 공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26일 열린 김정남 암살 사건 공판에서 발생한 쿠알라룸푸르에서 촬영된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하나몰이라는 이름을 쓰는 동양인 남성이 다른 공범들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하나모리는 사건에 앞서 공항에서 장과 와이로 불리는 남성 두 명과 접촉했습니다. 장과 와이는 이후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안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흐원과 사건 전 만났고 암살 당시 주변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들은 사건 직후 옷을 갈아입고 갖고 있던 가방 등을 버리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는 면도를 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경찰 당국은 이들 용의자들의 신발은 바뀌지 않는 점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하나모리가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측은 제인스란 이름의 또 다른 동양인 남성의 행적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직후 공항 터미널에서 나와 인근 호텔로 향하는 모습과 나중에 공항 출국장에 있는 모습 등이 찍혔습니다. 이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홍성학과 오정길, 리지연, 리지남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이 사건 당일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은 26일 합도적인 표차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국제제재법안을 찬성 42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이란 또는 국제적인 공급망을 적발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는 이란 핵합의를 인증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테러와 폭력, 핵위협이 악화되는 결론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나 자치정부 수반이 26일 조기 선거 방안을 포기했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나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담화를 통해 조기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경우 조기 선거를 치르려 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상원은 27일 카탈루나 자치정부에 대한 자치권 박탈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상원이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카탈루나는 자치권을 잃고 중앙정부에 직접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26일 시리아 국경지대 알카인과 라와 지역 탈환작전을 개시했다고 이라크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시리아 국경 인근 지역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의 이라크 내 마지막 보루로 알려진 곳입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IS 세력이 죽음이냐 항복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또 해당 국경지역에 수천 장의 전단지를 뿌리고 IS의 항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알카인과 가까운 시리아 쪽 국경지역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이 IS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돈이 얼마쯤 있으면 부자라고 부르십니까? 부의 기준은 각각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백만장자라는 말이 부자를 부르는 대명사였다면 요즘은 백만장자를 넘어서 억만장자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자의 수도 많아지고 부의 기준도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최근 아시아 국가의 급성장에 힘입어 이 아시아 출신 억만장자의 숫자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아시아 억만장자가 수적으로 미국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억만장자는 162명이 늘어나 모두 637명으로 파악됐는데요. 563명으로 집계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물론 이들이 보유한 총 자산은 총 2조 달러로 미국의 2조 8천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인도 출신 억만장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총 자산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또 상속받은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자수성가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 많은 것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5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0도, 신의주 10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22도, 함흥 7에서 20도, 끝으로 청진은 6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비지스의 노래입니다. To Love Somebody,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ere's a light, a certain kind of light.
To love somebody the way I love you. In my parade, I see your face again. I know my friend. So glad I'm a man. Can't you see what I am? I live and I breathe for you. But what good does it do if I ain't got you? Ain't got you. To love somebody the way I love you. To love somebody, to love somebody the way I love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서 시 주석의 집권 2기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와 두 나라 간의 통상 현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로힝야족 난민이 계속 늘면서 유엔과 미국 정부가 각각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서 주인 없는 빈집이나 빈 땅이 늘면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로 환담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시 주석의 대단한 승격을 축하했다면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현안인 북한과 통상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승격이라고 축하했다는 것은 최근 막을 내렸던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그 결과에 관한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 막을 내린 19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통해서 시 주석의 집권 2기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당헌에 시진핑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명기하면서 시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지도자인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뇌부인 7인 상무위원회를 포함해서 25인 정치국원에 시 주석 측근들을 대거 포함시킨 반면에 후계자 지명 관행은 생략해서 이 시 주석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1인 체제가 앞으로 더 굳어질 거라고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외신들은 이 시 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을 비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승격이라는 말로 긍정적으로 표현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경제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번 당 대회 결과는 중국에서 사실상 전무했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 주석을 주석이 아니라 중국의 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강력한 지도자가 됐다면서 대단한 승격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시 주석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면서 두 정상이 최고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두 정상이 실제로 자주 통화하면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미국 정부 당국자가 설명했다고요?
네, 지난 4월에 플로리다에서 두 정상이 회담한 후에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고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같은 날 뉴욕 경제인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로 자주 대화하면서 대체로 화기애애한 얘기를 나눈다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현 정부가 전임 행정부에 비해서 중국 지도부와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로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예, 중국 관영 언론도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했죠?
예, 관영 국제 전문지인 환구시보가 26일자 사평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시진핑 총서기의 연임을 축하했다고 전하면서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가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신호를 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로스 상무장관이 밝힌 것처럼 두 정상이 인간적인 친분을 쌓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 신문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짧은 기간에 양호한 개인 친분을 형성하고 원활한 소통 기조를 마련했다면서 이런 소통은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 달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가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2주 안에 시 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 여사를 만날 걸 고대한다면서 다음 달 중국 방문이 역사적인 여행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다음 달 8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 시 주석과 회담하고 다양한 경제, 문화 행사에 참석할 거라고 백악관이 앞서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더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 등 당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로힝야족의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 난민들이 정부군의 공격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피신하면서 지난 8월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로 몰린 숫자만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인도 등 다른 나라로 향한 난민도 많은데요. 군인들이 로힝야 주민들을 내몰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을 유엔은 인종 청소로 규정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유엔 안보리가 나섰군요.
예, 유엔 안보리가 25일 미얀마를 상대로 북부 라카인주에서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라카인주는 로힝야족 중심 거주지인데요. 영국이 주도한 이번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미얀마 군 당국과 무장 자경대가 이 지역 일대에서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서 로힝야족의 재산을 파괴하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난민 사태의 발단은 로힝야 무장 세력이 지난 8월 25일 현지 경찰서 등을 공격한 사건이라는 지적도 함께 넣었습니다.
예, 이 결의안 초안에서 난민 사태 해결 방안을 제시했나요?
네, 미얀마가 민족과 종교적 차별 없이 로힝야족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모든 난민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의안 초안은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결의안이 최종 채택될지는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미얀마의 오랜 동맹인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 채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도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죠.
예,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당국의 로힝야족 처우에 깊이 우려하면서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번 주 밝혔는데요. 예, 검토 중인 행동 가운데는 미얀마 군 수뇌부에 대한 표적 제재 등이 포함된 걸로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예, 미 의회도 역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미 상원이 이번 주 진행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얀마 당국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걸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로힝야 난민 사태를 인종 청소로 규정하고 관련 제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와 유엔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얀마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유엔 안보리 결의안 논의라든지 미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미얀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 겸 국가자문역은 인종 청소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그동안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또 세계에 알려진 로힝야 난민 사태 관련 소식들은 대부분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주인 없는 빈집이나 빈 땅이 점점 늘어나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2040년이면 일본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주인 없는 빈 땅의 총 면적이 720만 헥타르에 달할 거라고 일본의 한 민간 연구단체가 경고했는데요. 이는 일본 북부 홋카이도 섬이나 유럽의 오스트리아, 나라만한 면적입니다.
예, 지금도 일본은 빈집이나 빈땅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땅이 약 410만 헥타르인데요. 앞으로 약 20년 후면 지금보다 두 배 더 큰 면적이 주인 없는 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자, 보통 이 집이 없어서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게 됩니다만 이렇게 주인이 없는 집이나 또 땅이 많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주택 수요가 급감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올해 일본 인구는 작년보다 31만 명 줄어든 1억 27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2009년에 1억 28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8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혼자 집이나 땅을 지니고 살다가 사망해도 상속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점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일본에 비어있는 집은 얼마나 됩니까?
예, 800만 채에 달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당국이 헐거나 어떤 조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당국이 세금을 거두기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현재 상속자 미등록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1,800억엔, 미국 돈으로 15억 8,300만 달러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는 2040년에는 3,100억엔, 27억 2,7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빈집으로 이렇게 방치된 집들이 많으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빈집이 늘면서 주변 지역이 황폐하거나 우범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또 화재의 위험이나 건강, 안전상의 위험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소유주를 찾아서 상속이 이루어져도 관리 비용과 세금 등이 부담스러워서 상속 등록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소유주가 집을 상속받은 다음에 팔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집들은 대부분 시골이나 교외에 있어서 젊은 구매자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매력이 별로 없고요. 또 일본인들은 새로 짓거나 분양받지 않고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의 90%가 기존 주택들인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일본은 매매 주택의 15%만이 기존 주택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 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일본은 지난 2015년에 이런 빈집들을 철거하거나 새로 단장하지 않는 소유주들을 처벌하도록 지방당국에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일부 지방당국은 소유주가 파악되면 이 철거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또 최근 주인 없이 5년간 방치된 재산에 대해서는 농업 등 유익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택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이 빈집 수리 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뒷조사를 하는 작업에 자금을 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수치스러운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보안 인터뷰 등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조차가 발언됐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맞붙은 민주당 진영이 당시 트럼프 후보의 뒷조사를 하는 작업에 자금을 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 진영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법률회사 퍼킨스 코이를 통해 러시아와 트럼프 후보와의 연관 관계를 캐는 작업에 돈을 댔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른바 이 러시아 스캔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이를 위해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연방의회와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서 자금을 대서 이 트럼프 후보 뒤를 캤다는 말인데 이게 흔히 있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약점을 잡으려고 상대 후보의 배경이나 배후를 조사하는 건 정치권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보도에 등장한 퍼킨스 코이는 클린턴 진영과 DNC를 대리하는 법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사업체 퓨전 GPS를 고용해서 조사 작업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사실은 퓨전 GPS사가 관련된 법정 소송 과정에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자, 민주당 쪽의 요청을 받은 이 퍼킨스 코이 측이 이 퓨전 GPS에 다시 하청을 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하청을 받은 퓨전 GPS 측은 다시 전직 영국 정보요원 크리스토퍼 스틸 씨에게 이 작업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원래 퓨전 GPS는 공화당 경선 당시 공화당 후원과의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후원가가 지원을 끊었고 이후 민주당이 자금을 댔다는 겁니다.
네. 자, 이 크리스토퍼 스틸이라고 하면 이른바 이 트럼프 문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문건은 올해 1월에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이 담겨 있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자,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미인대 참석차 모스크바에 갔는데 여기서 호색 행각을 벌였고 러시아 정부가 이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으로 잡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퓨전 GPS 측은 해당 문건을 언론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런 주장을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문건에 있는 내용이 다 가짜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스틸 씨가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퓨전 GPS 측에 전달했고 퓨전 GPS는 이걸 퍼킨스 코이의 마크 엘리아스 변호사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했던 미 연방수사국 FBI도 이 스틸 씨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문건에 담긴 내용의 일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이미 워싱턴 정가에 회자하고 있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틸 씨는 FBI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FBI는 스틸 씨에게 돈을 줘서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스틸 씨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FBI가 돈까지 줘가면서 조사를 맡기려고 했던 건 궁금한데요.
네, 영국 정보기관에서 러시아 쪽 일을 했었는데 FBI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 정보 수집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 뒷조사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쓴 겁니까?
예,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선거 비용 기록에 따르면 클린턴 진영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퍼킨스 코이에 법률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지급했고요. DNC는 2015년 11월부터 36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얼마가 해당 작업의 대가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전직 정보 요원인 스테이시가 이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이 클린턴 진영과 DNC 측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건가요?
자, 사실 이거 역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 알았다는 관계자도 있고요. 퓨전 GPS가 스테이시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 뭐 관련자들이 이렇게 증언이 제각각이라서 클린턴 진영과 DNC 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는 좀 알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자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곤욕을 치러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좀 유리한 보도가 나온 셈이네요.
그렇죠. 이 해당 보도가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민주당 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기금 모금 행사 참석차 텍사스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very sad what they've done with this fake dossier. It was made up, and I understand they paid a tremendous amount.
네, 트럼프 대통령은 클린턴 진영과 민주당이 돈을 주고 이런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는 게 참 슬프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하원 정보위원회 측은 퓨전 GPS 측에 은행 계좌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회사 측은 이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2018년 회계연도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이 26일 본회의를 열고 4조 달러 규모의 2018년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216대 반대 212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일에 이미 상원을 통과한 겁니다.
예. 자, 이번 예산 결의안 통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공화당이 세제 개혁 법안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원래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의회가 이번에 예산 결의안을 승인하면서 이 세제 개혁 법안을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 세제 개혁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승리가 좀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표결이 끝난 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이 하원에서의 예산 결의안 통과로 역사적인 세제 개혁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oday we passed a budget that is fiscally responsible. It strengthens our national defense.
네,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고 국방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납세자들에게 아주 좋은 예산 결의안을 하원이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라이언 의장은 특히 세제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며 국민의 소득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조만간 하원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이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고 갈까요?
예, 트럼프 행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을 깎아주고 과세 항목을 단순화하는 건데요. 자, 우선 현 7단계인 개인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고요. 또 기업에 매기는 세금, 즉 법인 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한 상속세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 역시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 개혁안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며 반대해왔는데요.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 재정적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도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 데 이어서 공화당에서도 주정부나 지역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 준 항목을 없애는 데 대한 불만으로 20명이 반대표를 행사해서 이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이 정부 예산 과정 어떤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의회는 단일 예산 결의안을 바탕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세출 법안을 만들고요. 이어서 상하원의 단일 세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예산 과정이 마무리되는 거죠. 이 예산 합의 마감 시한인 9월 30일을 넘긴 현재 연방정부는 12월 초까지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예산안과 세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한층 강화됐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된 조치인데요. 26일부터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시행됩니다.
예, 이 강화된 보안 검색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일 눈에 띄는 건 승객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탑승구나 표 발매 창구에서 보안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안 인터뷰를 두고 현재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요. 승객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지를 두고 구체적인 기준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항공사들의 발표를 보면 대개 목적지가 어딘지,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이 질문에 포함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그 외에 승객이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또 따로 붙이는 짐에 대한 검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휴대용 컴퓨터나 판형 PC 같은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표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행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약 180개가 있는데요. 이들 항공사가 하루에 약 2,100편의 미국행 항공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참 많은 거죠.
예. 자, 뭐 어느 나라 공항을 가더라도 국제선은 항상 붐비기 때문에 이 탑승 절차를 마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요. 이번 조처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 업계는 미국 정부의 조처로 탑승 절차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P통신에 항공사 직원이 보안 업무를 맡는 건 최선이 아니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항공사들은 탑승 절차가 길어질 걸 고려해서 이전보다 공항이 더 일찍 나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국제선을 타기 위해서는 보통 몇 시간 전에 공항에 가는 것이 좋은가요?
네, 보통 한 2시간이나 3시간 전에 공항에 나오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처를 생각하면 외국에서는 더 일찍 공항에 나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서 특히 이 미국행 여행기에 대한 여객기에 대한 보안 검색을 특히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맞습니다. 여객기를 겨냥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3월에 몇몇 아랍 나라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객기 안에 휴대용 컴퓨터를 반입하지 못하는 조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휴대용 컴퓨터를 폭탄으로 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였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된 해당 항공들이 보안 검색을 강화하자 이 조처는 해제됐는데요. 미국 정부는 외국 항공사들에 이미 120일을 주고 보안 검색 강화 유예 기간을 줬고요. 이 기간이 끝나면서 보안 강화 조처를 발효한 겁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현대인의 문화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라디오 방송 기술을 개발한 리 드포레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Hurricane Bell is lashing its way across New York's Long Island, creating considerable local planning and power failures. And it swung a line to left base hit, and the A's have won it! Seth described baseball.
뉴스, 음악, 스포츠, 토론 등으로 미디어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라디오 방송.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역사 깊은 라디오 방송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라디오라는 단어의 본뜻이 무선통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자, 바로 이런 무선통신의 가장 초보적인 기술은 이탈리아의 굴리엘모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러나 이 마르코니의 발명이 그대로 라디오 방송이 된 것은 물론 아니죠.
예.
무선통신 기술을 누가 개발했는가를 한 사람으로 지목해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발명가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이 무선 통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뭐 요새 말로 하면은 무전을 친다 뭐 이런 용도로 쓰였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주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과 육지 사이의 교신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모르스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긴급 구호 요청 신호를 보내는 무선 통신, 이런 것이 매우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럴 때 이 SOS 신호를 보낸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겁니다. 잠깐 들어보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선통신은 단순히 이렇게 부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모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라디오 방송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군요.
Good evening, everyone, and the highlights of the news this Thursday. Traffic accidents, one a fatal hit the district.
그러니까 이런 라디오 방송을 가능하게 한 기술자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드 포리스트라는 거죠?
네, 이 드 포리스트는 라디오 방송 기술 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명으로 평가되는 진공관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 vacuum tube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가 개발한 진공관은 1947년에 트랜지스터라는 기기가 등장할 때까지 라디오 방송은 물론이고 모든 무선통신, 전화, 레이더,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새로운 통신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드 포리스트를 라디오의 아버지, 텔레비전의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드 포리스트는 노벨 물리학상의 강력한 후보로도 올랐을 정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드 포리스트의 생애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텐데요. 태어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할리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할리우드는 이 세계 영화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예.
1873년 8월 26일 생입니다.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교회 목사였습니다.
이 드 포리스트는 어려서부터 과학기술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불과 13살 때 이 축소판 기관차라든가 풍로식의 난로 등을 발명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지만요, 자신은 과학자가 되겠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인 예일대학교에서 셰필드 과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로서는 대학에서요 고급 과학을 가르치는 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99년에는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예. 그가 쓴 박사 학위 논문이 바로 나중에 라디오로 통하는 이 통신 기법의 이론이었고요. 라디오 통신에 대한 미국 최초의 논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무선 통신 분야에 어떻게 해서 뛰어들게 됐나요?
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당시에 미국에는 그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발명한 무선 전신이 미국에 도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새 말로 치면 전보를 치는 기술이 들어와 있던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 발명가들 사이에서는 이 무선 전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 드 포리스트도 마르코니, 독일의 하인리치 루돌프 헤르츠 등이 개발한 송신 방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일을 한 곳이 바로 통신 분야였군요.
네. 드 포리스트는 시카고에 있는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의 전화부에서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헤르츠 전파를 수신하는 방식을 연구를 했죠. 그러다가 1906년 10월에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라디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냈는데 훗날 오디온이라 이렇게 불리는 건데 바로 이 삼극 진공관 트라이오드라는 것을 완성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진공관이라는 게 뭔지 사실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좀 쉽지 않습니다. 이 필라멘트와 플레이트 그리고 그리드 세 전극이 진공 유리관에 둘러싸인 마치 그 전구와 같은 모양인데요.
네.
이 전지에 연결을 하면 약한 라디오 신호도 잡을 수 있는 감도 높은 수신 장치가 되는 겁니다. 합니다.
예.
이 드포레스트가 개발한 장치는 라디오 수신뿐 아니라 수신된 라디오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라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오실레이터, 즉 발진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드포레스트는 단 하나의 발명으로 전화, 전신, 라디오가 겪고 있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예. 자, 그럼 이 실제 라디오 방송을 시도해 본 것은 언제였나요?
1907년에 뉴욕에서 이 말소리와 음악을 방송하는 첫 실험을 했습니다. 1910년에는 또 뉴욕에서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엔리코 카루소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생중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몇 명 안 됐죠. 이 수신 장치를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잡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방송 실험은 실패했지만요, 이 드포리스트의 실험은 무선 통신을 앞서 말한 그 모르스 코드처럼 그런 문자, 신호 이런 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 음악 이런 것도 보낼 수 있다, 이것을 증명을 해준 기술이었죠.
예. 자, 이렇게 기술 개발은 아주 뛰어났습니다만 사업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이 많은 것을 개발해낸 그였지만요, 때로는 사업이 망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당해서 또 특허권 문제 등으로 시달리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그래서 자신의 개발품을 헐값에 처분을 해버린 일도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원거리 송신에 필수적인 증폭 진공관 사용권을 아메리칸 전화회사, 요새 AT&T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회사에 팔아버린 일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세계적인 전신전화회사인 AT&T사가 이렇게 장거리 전화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었군요.
네,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웨스턴 일렉트릭은 세계적인 오디온 생산 회사가 됐죠.
예. 자, 그러면 이 정식 라디오 방송은 언제 개시가 됐나요?
1920년 11월 2일입니다.
KDKA of the Westinghouse Electric and Manufacturing Company in East Pittsburgh, Pennsylvania. We shall now broadcast the election return.
드디어 미국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KDKA 방송국에서 첫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예.
We'd appreciate it if anyone hearing this broadcast would communicate with us.
대통령 선거 소식을 전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워렌 하딩과 민주당의 제임스 칵스 후보가 경선을 벌였는데요.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하딩 후보가 승리를 했죠.
이렇게 진공관 개발로 방송을 가능하게 했던 드포리스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발명품들을 내놓았다고 하던데요.
네. 1920년에 드포리스트는 이 영화 속의 소리의 녹음과 재생 방식, 또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투여하는 의료기기 등 여러 가지를 만들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벨 연구소에서 이 군사용 연구 활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 1950년 미국에서 텔레비전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라디오는 사라지게 됐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The Spanish region of Catalonia.
미국의 경우에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업 라디오 방송국 수는 약 11,000개나 됩니다. 그리고 매일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는 전 국민의 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라디오 방송은 오늘날도 미국 제3위의 강력한 미디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Perfect weather conditions at Estadio Nacional in Brazilian. 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라디오 방송 기술의 선구자 드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all about something. be all about something입니다. 스텔라는 change, change, 변화를 주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스텔라와 함께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kind of hairstyle are you looking for if you were to do, you know, a little makeover?
I am all about change and I would definitely get a pixie cut, something very short and classic.
And how about in college or your high school years? If you remember, what kind of hairstyle did you have back then?
In college, I changed it. I used to dye it pink and blue wow. and pixie cut.
제가 스텔라에게 머리 모양의 변화를 준다면 어떤 스타일을 해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스텔라가 I'm all about change. I'm all about change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은 머리 스타일, 영어로 pixie cut 이라고 하는데요. pixie cut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창시절에는 머리를 핑크색이나 파란색으로 염색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She is really all about change, I guess. Be all about something. You can use all about something 또는 all about someon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re strongly interested in or something that you focus on and concentrate on. 네, be all about something. Be all about something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을 굉장히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스포츠에 정말 관심이 많다. 영어로 I'm all about sports. I'm all about sports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be all about은 be into something, be into something과도 바꿔 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I'm all about change는 I'm so into change 해도 같은 뜻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e all about something,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에 푹 빠지다 라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kind of hairstyle are you looking for if you were to do, you know, a little makeover?
I am all about change and I would definitely get a pixie cut, something very short and classic.
And how about in college or your high school years? If you remember, what kind of hairstyle did you have back then?
In college, I changed it. I used to dye it pink and blue wow. and pixie cut usually.
오늘의 영어 표현 Be all about something. 무엇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에 푹 빠지다. Be all about something.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보이존의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o matter what they do, No matter what they teach us, What we believe is true. No matter what they call us, however they attack, no matter where they take us, we'll find our own way back. I know I love forever. I know no matter what. If only tears were laughter. If only night was day. If only prayers were answered. Then we would hear God say. No matter what they tell you, no matter what they do, no matter what they teach you,
What you believe is true. And I will keep you safe and strong. Shelter from the storm. No matter where it's barren, a dream is being born.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고위 테러 담당 관리들은 최근 기자들에게 위험한 테러 단체 헤즈볼라가 미국과 국제사회에 가하고 있는 위험한 활동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헤즈볼라가 비록 합법적인 단체인 것처럼 돼 있으나 이 단체의 폭력적 활동은 지난 30년 동안 변함이 없다고 국가테러센터의 니콜라스 라스무센 국장은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단체의 살인적 성격을 맨 처음 알게 된 것은 1983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미 대사관과 해병대 건물 공격대였습니다. 이 단체는 2012년 불가리아에서 폭탄 공격을 가해 이스라엘 관광객 5명과 불가리아인 1명을 숨지게 했고 여러 헤즈볼라 요원들은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태국, 키프로스, 페루 등지에서도 공격을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헤즈볼라는 2005년 레바논의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 암살, 84명이 살해되고 200여 명이 부상한 2008년 베이루트 공격,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레바논 내 무기 증강,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중동 전 지역의 분쟁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살인적인 활동도 벌여왔습니다. 라스무센 국장은 국내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뉴욕과 미시간에서의 헤즈볼라 혐의자 2명이 체포된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국제 테러단을 대신해 활동한 이들의 체포는 이 단체가 세계 도처에서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미국 내에 공격을 가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라스무센 국장은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이튼 세일즈 테러 담당 대사는 오늘날 세계적인 위협으로 떠오른 헤즈볼라의 능력이 오직 이란에서 지원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세일즈 대사는 이란 정권이 헤즈볼라를 세우고 자금을 지원했으며 중동과 전 세계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 지원은 모두 이란 국민의 희생으로 가능했으며 이란 국민의 자원은 헤즈볼라의 피해 투쟁을 지원하는 데 전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과 헤즈볼라의 살인적 동맹으로부터 극도의 고통을 당한 레바논의 희생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헤즈볼라의 테러 조직과 재정 지원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고 세일즈 대사는 다짐했습니다. 세일즈 대사는 그들의 살인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며 그 지도자들과 공작 요원들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